23장 앞부분을 지난주에 조금 봤고요. 오늘 그 중반부부터 시작합시다.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무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니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부러뜨리며 내 자네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싸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이와 같이 내가 네 혼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내로 그들의 문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지난주 복습을 조금만 하죠.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어떤 나라였느냐라는 게 이 비유가 참 잘 보여줍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와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두 자매가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음란했다, 이 얘기입니다. 남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자를 밝힌다, 뭐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여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음란함을 밝힌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찾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기껏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얼핏 뭐 이상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어릴 때부터 남자 좋아하고 남자하고 이 저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 자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신명기 계속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뒤를 다 알고 계셔요. 뭐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그 저 가서 잘 살아라 이러면 될 텐데, 붙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래도 너희가 거기 가서 엉뚱한 짓 할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신명기 뒤쪽이나 성경 늘 그럽니다. 가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끝내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신명기 시대에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와서 열왕기 시대 쭉 지나가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해갈 때에 이 앞에서 나왔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었거든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왔던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가 도대체 어떤 자식이었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게 이유가 말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참 해서 안 될 짓만 하고 있던 이놈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유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지난주고 전반부의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보면서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언니가 그런 짓 하다가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 받지 않느냐 말이야. 봤는데 그 동생이요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또 더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렇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었다, 그죠? 얼마나 힘들었죠? 네?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켜야 될 만큼 힘들게 힘들, 그런 인간을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우리 참 잘 몰라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 성경 전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왜 이런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이 우리 인생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3장에 유난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음란한 두 자매 이야기를 쭉 하고서는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제 그 유다가 받을 벌,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계속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불러오시나 보세요. 22절 중간쯤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말하자면 그들을 불러와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험이 뭐 대체로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뭐 그냥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몹시 사랑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어쨌든 지금은 싫어졌어요. 그 사람 다시 만나는 거 어때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 아니 뭐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좋죠? 네.
그 희미한 제 사람이 그립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난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고 그 인간은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치면.
그럼 그렇죠.
조금만 팔리겠어요. 그 우리 가곡에 그거 있죠. 저 언덕에서 가는 거. 언덕에서 가는 가곡을 작사하신 선생님 우리가 잘 알아요. 이분이 인솔을 해서 부산으로 이제 연주회를 갔는데 그 촉바른 사람이요. 밖에 나갔다가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그분 오셨는데요. 그분이 뭔데요? 언덕에서 가는 그 곡에 곡을 보면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언덕에서 그 헤어진 그분을 그리면서 써놓은 그 가사가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가곡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본인이 왔어요. 만나보실래요? 그때 이분 답이 뭐냐면요. 추억은 건드리지 않고 가만 두는 게 좋아. 그래서 안 만나겠대요. 지금 현실 만나보면 옛날 그 추억이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만나겠다. 그러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찡하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젊은 날에 사랑했다가 헤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긴 알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다시는 만나지 않고 그냥 추억 속에 뭐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요. 그러고 싶은데 이거는 헤어졌지만 그래도 일말의 그리움이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헤어진데 진짜 미워.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저 인간이요. 나를 해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딴 사람한테 맞아 죽으면 더 나을 건데 하필이면 그 인간이냐. 이 겪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참 심판을 하셔도요. 참 잔인한 심판을 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오는데 23절 보니까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쫙 나오는데 요약하면 바벨론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이에요. 결국 전에 연애하다가 지금은 싫어져 버린 박한 게 누구냐니까 바벨론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바벨론이지 유다는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근데 왜 아수르가 등장하느냐. 이건 여러분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까 바벨론, 아수르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아수르가 저게 그 활개를 칠 때는 나라는 아수르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아수르 밑에 있는 속국처럼 돼가지고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득세를 해버리면 아수르 사람은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아수르 지방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인데 왜 또 여기 아수르 사람이 나오느냐. 어차피 그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전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넓은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캣다가 아수르 캣다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 그래놓고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준수한 청년, 고관, 감독, 귀인, 유명한 자, 말 타는 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공부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웬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건데, 그런 색감.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잖아.
아, 지지난주에요? 그런 건 잘 또 외우셔. 대답 안 하고, 그런 건 그렇게 잘 또 외우셔. 예? 옛날에 연애하고 음란할 때 같이 연애하던 그 인간들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다 이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옛날에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이 하는 게 준수한 청년의 고관의 감독의 귀인과 유명한 자 말타는 자 이 다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불러서 뭐 해요?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방족 속을 불러다가 이방족의 법을 법대로 너희를 재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왕년에 좋아해가지고 사랑하다가 지금은 씨름어림받은 그 사람들 불러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제 끔찍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얕은 마음은 몹시 아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는 좀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재판이 아닌 가령 북한의 재판을 법을 가져와서 재판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 예, 이 중에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왜 또 목사님인데? 그 사람들 법을 가져오면요, 제일 많은 게 목사야.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 뭐요? 공무원, 교사, 교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죄가 많아요. 미 제국주의의 앞장을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군들 저 웃겨요. 한국에 와서 사고 쳐가지고 잡아가면요. 한국 재판 못 받는데요. 근데 또 이상하게 한미행정협정인가 뭔가 그게 돼가지고요. 이 재판 관할 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럼 이것들 미국 가서 재판 받는 거야. 우리나라 재판 왜 안 받는데요? 죄는 여기서 지어놓고. 웃겨요. 한국의 재판을 한국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한국 완전히 야만한 국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 놓으니까 한국에서 진짜 못된 짓 대놔놓고 사람 죽이거나 뭐 이래놔놓고도 재판은 한국 재판 안 받겠다고 우기 삼는 거예요. 이건 빨리 개정돼야 되는 건데 이거 웃기는 사람입니다. 왜요? 죄가 못된 짓 해놔놓고도 한국의 법을 한국의 법이나 법 체계를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심사거든요. 고약한 놈들이에요. 그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미워하고 한때 사랑했다가 지금 싫어버림받은 그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법으로 너를 재판하겠다 이러면요, 이거는 죽었죠 뭐. 세상에 이건 치욕 중에도 치욕이고 정말 부끄러운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러죠. 여러분 질투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요. 좋은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섬길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질투거든요. 근데 이 질투는요. 이 질투는 진짜 제대로 질투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나 대신에 이런 인간들 섬기고 그랬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 질투하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이거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뺏기고 남은 자는 불에 사르며, 불에 타 죽고 칼에 타 죽고 칼에 죽고 자녀 빼앗기고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투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 이렇게 질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말에 여자가 질투를 하면 맞나요?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 진짜요? 어른들이 그런 말 하긴 하대요. 전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마을에 누가 결혼을, 남자 둘에 여자 하나 하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기 첫날 밤에 남자가 이상해 본인 모르게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얼마 후에 할 수 없이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을 살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 중대가 다 해가지고요, 이 남자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사실은 그 남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그날 밤에 이 남자도 죽었고 이 부인도 죽었대요. 이 여자가 심정적으로, 예, 심정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 망고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를 죽인 그걸 복수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평생을 부부로 산 거예요. 살면서도 속에요. 내 진짜 남편은 먼저 간 그 사람이다.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남자는 그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요, 안심하고 이야기를 발설을 했겠죠? 근데 그날 밤에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고 죽겠다. 전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예, 오뉴월에, 이건 서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관계 없고, 남자들은 작은 여자 무서운 줄 좀 알긴 알아야 된다, 그죠? 근데, 여자 무서운 줄만 알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누가 무서워요? 남자. 쉽은 이야기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자도 한을 품으면 이렇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진짜 질투하는 거 한번 볼래? 그러고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자도 이렇게 무섭거늘.
그 여자가 없으면 뭐 살아?
뭐 좀 이상한 소리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 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자가 없으면 뭐 살아?
아, 언제는 뭐 맨날 씨 박히고 꼼짝도
못 하는 게 돼.
아, 맞아가면서 또 살아.
맞아가면서 살면 맞는 게 정이잖아요.
내년에 어찌 어찌 해가지고, 저 권선이 붙더라도 같이 앉잖아요. 예? 아, 그것도 그래. 이해를 하네요. 아, 권선이 해석이 걸작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도, 막 그렇게는 말기나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뜻이랍니다. 완전히 해석 초단이다. 명해석이다.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참 잘 보여주는 것이, 내가 질투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27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이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하던 건요, 음행을 행하던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고쳐지나요? 유다의 그 음란한 그 소행이 어떻게 해서야 고쳐진다는 말인가요, 이게? 27 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고쳐놓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뒷얘기고요. 그 앞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너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벌을 많이 받고 죽이고 자녀 뺏고, 한마디로 말했어요. 죽었어야 고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도벽이 무섭다 카대요. 어떻게 하면 고쳐지나요? 네? 그것도 죽어야 고쳐요? 아니, 손목부터 끊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제 요 쫄아 삼는 손가락부터 끊어야 되죠. 네? 노름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하고 누가 손가락 끊었다 카대요. 그러니까 손가락 없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없으면 발가락으로 해. 옛날 도벽이 그랬다 합디다. 도박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빠지면 이게 안 된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어떻게 해야 고칩니까? 죽어야. 지금 이렇게 해서 너 그 버릇을 하여서 고쳐놓겠다 하는 거는 말을 뒤집어 보면요. 너도 이놈아 죽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고쳐놓겠다. 다시는요.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시는 애굽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 악착같이 그리 해놓겠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향한 그 질투로 말미암아서 너를 완전히 죽여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난 너를 고쳐놓고야 말겠다. 지금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28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금 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가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하튼 네 음란하고 음행했던 죄를 다 당하게 되리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불러다가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너를 징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세요. 29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잖아요. 아무리 호되게 매를 들어도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어요. 고함을 질러낼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함을 질러요. 아 그래? 다시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거나 고함을 질러대거나 이런 거는요 아무리 해도 사정 봐주가면 사죠. 잘 되라고 하는 매기 때문에 죽으라고 때리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불러서 심판할 때는 잘 되라고 하는 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떡한 마음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잘 되라고 치는 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치는 매는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아이들 싸우면 굉장히 난폭하다 그러거든요. 심한 경우에요 연필 같은 걸 가지고 뭐 눈을 찌른다 칼을 가지고요 그으로 덤빈다 이래요. 아이들 옆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클 때는 그럼 안 그랬냐 이 말이죠. 우리도 싸울 때 험하게 싸우긴 싸워도요 그렇게 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싸워도요 싸우는 법을 봐줘가면서 싸우는 법을 알아요. 왜? 형제간끼리 싸웠거든요. 그러면서 형제간에 싸우는 거는 죽으라고 뭐야 죽으라고 때리거나 찌르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형제간 싸우는 거는요 아무리 싸워도 어느 정도 선을 끄가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워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싸워도 또 비슷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형제가 없어. 그러니까 몰란하죠. 싸움을 안 하고 커요. 싸움도 안 하고 매도 맞아본 적도 없고 뭐 심하면 욕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화가 팍 치솟으면요 쌍은 법을 몰라요. 그러니 제일 간편한 방법이요. 뭐 없나 하고 들고 설치는데 이게 사정 봐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이게 결국 난폭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 최소한 들어 세 명이 좋다 하네요. 세 명을 키워야 아이들이 그걸 한답니다. 정치력을 배워요. 둘이만 해놔놓으면 붙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든지 아니면 원수되든지 뭐 자꾸 이렇게 갈리는데 세 명이 되면요. 두 놈이 붙다가 싸우다가 이쪽 한 놈이 요리 붙을 건지 요리 붙을 건지 눈치를 봐가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면 아이디 정치력을 늘어가지고 요리 붙을지 조리 붙을지 요렇게 하면 제가 내 편이 될지 저 편이 될지 요걸 생각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아이디가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최소 셋을 키우는 게 좋다 이러는데 아 우리 때는 이제 뭐 둘도 많다 둘도 많다 뭐 이런 시절이 돼가지고 이 시대의 큰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옆으로 조금 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실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30절에 보니까 뭐 아는 얘기입니다.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31절에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볼 때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소위 내 형이라고 부르는 비유상으로 형이지 뭐 실제로 형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때 그러다가 망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한 놈이 그랬으면 니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니 너 형이 마셨던 그 잔, 이게 이제 진노의 잔입니다. 그걸 그대로 너도 다 마시게 해주마. 32절에요. 이 잔이 어떤 잔인가 보세요. 깊고 크고 거기다가 가득히 담긴 잔을요. 아니 큰 잔이라도 뭐 어떤 거 보면 저 잔은 그다한데 밑에 뭐 찰랑찰랑 쌤에 깔아가 두고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깊고 큰데다가 거기다가 가득 부은 이 잔을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 아픔이 이들이 받아야 할 아픔이 어느 정도로 아픈가 한번 보세요. 34절에요. 취해서 정신이 없는지 어쨌는지 간에 얕은 지금 얼마나 아픈 건지 정신이 없는 게요. 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요즘 같으면 유리잔이라고 쳐보세요. 이게 유리잔인지 뭔지 그것도 모른 채 그 잔을 씹고 앉아있다는 거는요. 술에 떡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건지 입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잔을 깨어진 잔을 씹고 있다.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심한 징계를 받으면 유방을 꼬집을 것이라. 이거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우리 식으로 표현을 만약에 바꿔 살아가면 이런 거 아닐까요? 가슴을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진노의 잔을 마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잔을 씹고 있고 가슴을 쥐어뜯어야 할 날이 오리라 이런 겁니다. 왜요? 이유가 35절 반복입니다. 위에 가고 반복인데요. 위에는 우상 숭배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잊었고. 하, 이게 큰 죄입니다. 네가 나를 잊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진짜 큰 죄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등 뒤에 버렸다? 여러분 저 뭐를 등 뒤로 버리나요? 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쓰레기통은 앞이나 옆이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 등 뒤로 버리는 건 뭐예요? 네? 죄를 등 뒤로 버려요?
이사야서 보면
이게 너무 그래 고상하게 하지 말고 생각도 안 하고 제일 하찮은 거. 여러분, 그래도 쓰레기통이나 뭐디나 맞춰서 버린 거 하고, 에라이. 뭐예요, 이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쓰레기통에 버릴 것도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참 기분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앞에 차에서 담배 피우다가 담배 픽 던지는 거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차에 날아오는 게 아니고 픽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왠지 모르게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주로 어떤 차인지 아세요? 주로 고급 차들이 그래요. 그걸 이렇게 보면요. 차는 참 고급이다마는 그 차에 타고 있는 니는 누군지 몰라도 진짜 참 저질이다. 아니, 그래, 담배 피우는 건 피웠다 치더라도, 이거 해가지고 어디 넣을 때 넣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칙 던져요. 사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질스러워 보이잖아, 그죠? 이제 그런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뤘느냐, 그러니까,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 다시 보지도 볼 가치도 없는 쓰레기 버리듯이 등 뒤로 휙, 던져버렸다. 오늘 아침에 저기, 주일학교 설교하다가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그, 홈리와 비나스 시절에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법궤 빼앗겨 갔잖아요. 빼앗겨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들 안 사는 건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원래 그 그림이 양쪽 다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법궤를 운반할 때는요, 항상 그, 철거해서 이동하기 전에 그 포장을 씌우거든요. 포장을 씌우고 손대면 안 되죠. 그 막대 만드는 것과 막대에다가 운반해서 가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져갔나 봐라. 또 그림이 참 잘 그려져 있어요. 이거 포장 없어요. 뚜껑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요. 신전에 갖다 집어넣고 손으로 밀어넣고 하는 이 장면을 더 보면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포장을 치고 손 안 대고 이 그 체에 이 막대기에 꿰가지고 운반하는 건데 하나님 봐라 여기 블레셋에서 잡혀가가지고 덮으셨던 거 없애버렸죠. 손 갖고 막 밀고 이제 이게 뭐 같으냐 가만히 있다가요.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사람이 입고 있던 옷 다 뺏겨버리고 빨가벗기 가지고 미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 다음 재밌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잡혀가지고 스스로 모욕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했냐.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해도 예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 섬기니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가서 뭐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모멸감을 견뎌낸 하나님께서 결국은 블레셋을 석대밭으로 만들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뭐 이 얘기들 하면서 그랬었는데 여기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그 수모라고 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심판했다 어땠다 이런 생각만 자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 수모라 그럴까요? 자기 백성에게 아니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당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갑시다. 36절에서 4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거기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수차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행음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여기는 37절에 보시면요. 그 피를 손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음하고 피하고 왜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37절 뒤편에 보면요. 그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일, 그걸 표현해서 이게 지금 음란할 뿐만 아니라 손에 피까지 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가 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38절이네요.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고고하고 그 밑에 같은 말입니다. 39절요.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자녀를 들여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뭐 했겠어요? 성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뭐 했겠어요? 설마 하나님께 제사를 했겠어요? 뭔 짓을 했든지 하나님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고 손에 피가 묻은 그 채로 성전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불렀는지 어쨌는지 그건 알 수 없는 말 안 해요. 뭔 짓을 해드렸다 싫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기억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저도 이해 한 번 든 거하고 비슷해요.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거야. 막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내가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끌고 들어가 우리 집에서 저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놈의 신랑이 나가서 바람 피우는 거 나 어찌 눈 감아주겠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옆방에서 아니면 내 방에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앉아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안 나시는가 보다.
솔직하게도
아, 솔직해서 좋다고요? 진짜 속 넓다.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진짜 힘이 있다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걸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분을 풀어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비나스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였다 가면 안 돼, 이거는. 창을 들고 따라가가지고요, 한 방에 두 사람을요. 고스톱 칠 때 하는 말 모르세요? 1타 2피. 나올 줄 알았다. 한 방에 두 사람을, 남녀 두 사람을 같이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나스가 나의 분을, 내 질투를 풀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앞에 자녀를 바친 그날에 성소에 들어와서 또 나를 찾아왔느냐는 말이에요. 진짜 죽일로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40절 한번 봅시다. 사제를 보내 먼 곳에서 사람을 불러오게 해놓고요. 해놓고 뭐해요?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상을 차려놓고 잘 놀고 있다 그런 거죠. 자기 신랑 놔두고 자기 신랑은 옆방에다가 팽개 쳐놔놓고 저 어디가 희한한 놈 하나 불러두면 그놈 온다고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요즘 말로 화장하고 단장하고 앉아있으면요 신랑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래요? 원래 아까보다 훨씬 예쁘네.
참 착한 신랑이다. 아, 우리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다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화장을 실실 하고 앉아있으면 옆에서 놀려요. 아니 누구한테 잘 빌라고?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죠? 집에서 화장 잘하고 있다가 나갈 때는,
자기 네, 자신을 지우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
화장은 자기 자신을.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네, 해봤어요.
야간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데요. 더 가슴 아픈 얘기가 그 다음 또 나와요. 그렇게 상차려 놓고 그것은 뭐 하나 보세요.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여러분 여기 내 향과 기름 가는 게 이게 뭐예요? 네. 성소에서 하나님에게 분향하여 드리는 그 향과 하나님의 전에서 쓰던 그 기름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향 가져가서 다른 데 분향하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이 기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사형이에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나한테 줘야 할 그 향과 그 기름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불러다가?
잔치하는
잔치요? 이거 뭐, 목욕, 잔치하는데 무슨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해요. 그죠? 이건 잔치가 아니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내 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어요. 그래, 그놈들을 불러다 놓고, 그래가지고, 42절요,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요. 또 조금 더 나가네요.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그들에게 팔찌를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무리에 씌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참 못된 짓을 하더라도, 사람은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앞에서요, 먼 데서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래이래 해가지고 오는 거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인간 같은 것들하고 바람 피우니까 봐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랬는데 이젠 지금 뭐냔 말이야. 어떤 놈 불러와요? 잡류에다가 술 취한 인간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니가 그 작당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찬다 그죠? 옛날에 어느 애가요 가출을 했는데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요 얘가 어디 가서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옴이 걸려갖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옴 무섭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게 삽시간에 확 번져요. 그래서 그 반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교실 중간에다가 줄을 쳐가지고요. 옴 걸린 놈은 뒤쪽으로 앉고 멀쩡한 놈은 여기 앉고 비교실 들어가는 선생님은 뒤로 절대 안 가요. 앞에서만 하고 가고 야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 단체로 전부 피부과 병원 가고 이제 이 작당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담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놈 불러다가요. 야 다음번에 다시 가출을 하더라도 제발 좀 깨끗한 데서 놀다가 오너라. 옴이 어디 가서 놀면 걸리나요? 이게 집을 나가가지고 잘 곳도 별로 없고 하니까 어디 지저분한 구석에서 뒹굴다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여러분, 옴 무섭습니다. 예?
네?
기생충이거든요. 기생충인데, 이놈 기생충이, 예. 살을 파고들어가지고 살 속에 구멍을, 이제 터널을 뚫는데요. 터널을 뚫어 놓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요. 사람이 가려워서 종일 끌어대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 담임이 그래요. 야, 다음번에 가출하더라도 제발 좀, 뭐요? 가출, 그것도 가출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갈 때 가더라도 이놈만 가가지고요. 좀 깨끗한 데서 자고 오느라 이러는 거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림식이라. 바람을 피워도 이놈아, 사람 좀, 가려가서 가니, 또 그 말 듣고 또, 아, 사람 가려가면서 피우면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속 뒤집어 놓는 거죠. 보세요. 시도, 때도, 장소도, 인간도, 대상도 가림없이 그렇게 저게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말이라도 하고 다니겠지요. 진짜 우리가 이런 상황 마주치면요. 말도 안 해요. 더 이상. 벌써, 그 전에 벌써? 끝.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 성품 좋은 분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갑시다. 43절에서 49절요. 시작.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여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으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행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도 여전히요, 하나님께서 그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고, 그 보응을 당하는 그날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하는 거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43절에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이러죠.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체력이 많이 필요하나 봐요. 그러면 음행으로 인해서 쇠하여진 여인은 그러면 음행을 그만두나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가 그래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몸이 쇠하여 더 이상 힘도 쓰지 못할 판국이 돼도 그래도 피차 행음하는 도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손 털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모가 그랬다 하네요.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들었는데, 저기 홍수방이 뭐뭐 하거들랑 보따리 사서 집으로 와라. 그거 몇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박이 들어가 있었어요. 도박하거든 보따리 사서 집으로 와라. 그 다음 또 뭔지 모르겠다. 여하튼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은 아니고 도박하고, 아, 보증! 맞지요? 도박하고 보증 쓴다 하거든 보따리 사가지고 집으로 와라 그랬다 그래요. 근데 확실히 아직 알아놨어요. 바람 피우는 건 아니지. 근데 여러분, 이 끊기 어려운가 봐요. 보세요. 음란으로 몸이 쇠약해가 힘도 못 쓰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전 이 편이 너무 재밌어요. 45절 보세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너희가 어떤 재판을 받느냐면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할 거다 이러는 겁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거든요. 저기 그 재판하는데 한번 구경은 가셔요. 그 가면 안 되고요. 구경 가면요, 죄지어가 거기 가면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런데 배고사님 좀 요즘 좀 아셔요. 직접 다 한 건 아니지만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새파랗게 젊은 판사가요, 나이 아무리 많거나 간에 뭐 군소에 나오면요, 그대로 반말로 그냥 막 사람 취급 안 해요. 목사발 만들어버려요. 저는 검사를 한번 봤는데, 제가 쫄아가지고요. 우리 반 애가 교도소에 같이 왔는데, 걔를 아버지가, 선생님 제발 오셔갖고 말씀 좀 해주세요. 걔가 제가 갔는데, 중학생을요, 밧줄로 이거 두 겹 꽁꽁 묶어가 이래가 데리고 와요. 그걸 제가 아버지가 보면 내 마음이 참 어떻겠냐. 그래, 애가 들어갔는데, 이제 검사가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예라는 건 없어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다음 내 차례인데, 선생님도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내 차례인데, 저 새파란 게, 갔더니만, 아, 선생님이 앉으세요. 와, 이건 느낌이 전혀 달라요.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봐준 거예요. 근데요, 제지연 내 아버지도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어죽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진짜 우리나라에 내려오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신문 당하다가 죽었냐 하는 것은 조금 알 듯해요. 왜요? 사람 대접 안 해요. 사람 대접 안 해요. 누구? 김재규. 별이 몇 개인가요? 잘 모르겠다. 별 많은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불려갔을 때는요, 아, 장군님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들어가잖아요. 갈아입으시죠. 옷 갈아입고요. 장군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쯤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장군님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새끼 갖고 이제 좁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택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그 생각이나 인격을 뭉개놔버려야 굴복을 한다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저기, 그 뭡니까? 이 수사 기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때쯤 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요, 장군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몇 마디만 넘어가면 그 다음요, 인간 취급 안 해요. 야, 그때 그 뭐 참, 저 비난받을 만한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사진 보셨어요? 어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잡아다가 저 수용소 가다 놔놓고요. 남자들 빼가벗겨가지고, 목에다가 개목줄 같이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여군이었거든요. 그런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저 아랍 사람들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데, 남자들 빼가벗겨가 목에다가 개줄 같이 해가지고, 끌고, 여자가 끌고 가면요. 일부러 그런다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깔아뭉개놔놓고 조사를 하고, 사람 대접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리라는 건 짐작이 가요, 그게. 왜냐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하면 가는 거야.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비슷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창녀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대부분에서 나온 판결이 뭐였는지 혹 기억하시나요? 물론 그 과정이야 좀 세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세한 건 알 수 없는데 이건 무죄다. 남자에게 죄가 없다. 이러면서 내려놨던 그때 유명한 말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뭐 이런 말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이요? 간통한 여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정 봐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네가 잘한 게 뭐가 있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을 하는데, 마치 어떤 재판이냐? 의인이 간통하는 사람을 재판하듯이 그렇게 재판하겠다는 건 얘기요. 이건 말 한마디 붙이지 마야. 내가요, 바르게 살라고. 간통하는 주제에 뭘 바르게 살긴 뭘 바르게 살아. 하나도 먹게 들을 수 없는 이런 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어쩌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질낮은 표현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이 의미가 그렇게 됐어요. 심판하겠다 그러는 거죠. 46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런데 이 무리를 가는 것이 그 예전 번역에 보면 군대를 올려보내, 군대를 보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내용도 보면 이게 군대예요. 군대를 보내서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요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집을 불사르고 군대 쳐들어오는 거 맞죠. 이방인 군대 손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8절을 약간 건너뛰고요. 49절 계속해서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던 저기 죄를 전부 너희가 담당해야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 에스겔서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언제 여호와가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언제 아는 게 제일 좋죠? 두들겨 맞기 전에. 맞기 전에 알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꼭 언제 알아요? 꼭 맞고 난 뒤에 알아. 맞고 난 뒤에 아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요, 그것도 보통 맞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죽도록 맞아서 죽기 직전에 아 하나님 맞구나 그러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고, 그 심판의 맥락 속에 48절이 하나 남아있는데 보세요.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즉,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을 상황이 됐을 때에야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모든 여인은 가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누구냐가 되죠. 이웃 나라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심한 징계를 받고 난 후에야 깨닫는 여인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누구냐 하는 문제 갖고 설왕설래합니다만 제일 무난한 것이요. 너희가 그렇게 본이 돼서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 깨닫는 사람들 그럼 누구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나 이방 나라들 가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저렇게 가는 것, 즉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 사람들은 깨어.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하리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 구절 하나는 제쳐놓고라도 전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난주 말했던 그 앞부분이었고요. 여기는 유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다마저도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악한 백성이었느냐. 오죽했으면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가서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는지를 알게 되죠. 이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중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 후에 이게 완전히 망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이렇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도합시다.